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주도 국제연합군이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이 장악하고 있는 이라크 북부 모술에 현금 보관소를 공습했습니다. 스티브 워런 연합군 대변인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지난 18일 모술 지역의 ISIL 자금처를 겨냥한 두 번째 공습으로 수백만 달러의 현금을 소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워런 대변인은 보관소에 있던 현금이 달러인지 아니면 중동화폐인 디나르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당장 ISIL 전사들에게 지급될 자금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라크 정부는 ISIL이 지난 2014년 중반부터 장악하기 시작한 모술 등 여러 지역에서 은행들을 약탈해 5억 달러가량을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라크 정부군은 모술 탈환 작전을 계획하고 있지만 워런 대변인은 공격 개시 전에 이라크군을 훈련시킬 서방 군사요원이 수백 명은 더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어제 프랑스 파리에서 서방 주요 6개국 국방장관들과 만나 ISIL 소탕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ISIL이 시리아에서 인질로 잡은 400명 가운데 노약자를 대거 석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의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오늘 ISIL이 데이르 에조르에서 붙잡은 주민들 가운데 여성과 14살 이하 어린이, 55살 이상 노인 등 270명을 석방했다고 밝혔습니다. ISIL은 당초 인질로 붙잡은 주민 400명을 모두 살해한 것으로 전해졌었습니다. 한편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데이르 에조르 지역 전투 과정에서 최근 자살 폭탄과 집단 납치, 임의 처형 등이 자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집트 시나이 반도에서 무장괴한들이 검문소를 공격해 경찰관 5명이 숨졌습니다. 이집트 내무부는 어젯밤 시나이 반도 최대 도시인 엘 아리시 검문소의 총격으로 사망자 외에 경찰관 3명이 부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집트에서는 이슬람주의자인 무함마드 무르시 전 대통령이 지난 2013년 군부에 의해 축출된 뒤 무장단체들의 반정부 활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세계 주요 증시들의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거의 2.5%가 떨어졌으며 중국 증시는 3%, 홍콩 증시도 2%가량 내려갔습니다. 앞서 미국 증시는 어제 한때 3% 이상 폭락했다가 나중에 회복되기는 했지만 결국 다우지수는 1.6%, S&P 500지수도 1.2%가 떨어진 채 장을 마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증시 하락세는 국제 유가 폭락과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 올해 세계 경제에 대한 암울한 전망 등에 실망한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대량 매도했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지난 2014년 이후 계속 떨어진 국제 유가는 아시아 지역에서 오늘 소폭 반등했지만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 유가는 이번 주 들어 12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증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에너지 기업들의 주가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중동과 북아프리카 3개국 순방에 나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어제 두 번째 방문국인 이집트에 도착했습니다. 이집트의 압델파타 엘시시 대통령은 직접 공항에 나와 시주석을 영접하는 등 최고로 예우하는 모습이 이집트 국영TV를 통해 생중계됐습니다. 중국 최고 지도자가 이집트를 공식 방문한 것은 12년 만에 처음으로 이집트 정부는 시주석의 전용기 호위를 위해 8대 전투기를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집트는 시주석 방문 기간에 중국으로부터 10억 달러의 차관을 지원받는 문제와 철도 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경제협력 방안들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쿠르드족 반군에 대한 터키 정부의 공격은 집단 처벌이며 수만 명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이 밝혔습니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오늘 성명에서 터키 정부가 주거 지역에서 중화기와 저격수를 동원하고 있다며 이로써 일반 주민들의 생명을 위험하게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터키군은 지난해 7월 쿠르드족이 몰려있는 남부 지역에 새로운 공습과 지상작전을 전개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대북 제재의 모든 실효적 수단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마땅한 대가를 치르도록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를 비롯해서
유엔 안보리가 다음 주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비확산 담당 고위 당국자들이 대량 살상 무기 확산 방지 방안을 논의하면서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책을 집중 거론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겠으나 함경남북도 동해안은 흐리고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2도에서 영하 5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20도에서 0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4차 핵실험을 기습 감행한 북한에 대해 가능한 모든 실효적 제재 수단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의 대남 도발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며 철저한 대비 태세를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북한이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4차 핵실험을 감행해 민족의 기대를 무너뜨리고 한반도와 국제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며 강력한 대북 제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제49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마땅한 대가를 치르도록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를 비롯해서 가능한 모든 실효적 수단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현재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해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 작업을 하면서 중국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들과 협상을 벌이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북한의 추가 핵실험 방지를 위한 실질적 제재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도 이번에 강력한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북한에게 5차, 6차 핵실험을 해도 국제사회가 어쩌지 못할 것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잘못된 행동에 대한 대가를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북한이 핵실험에 이어 한층 교묘한 방법으로 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욱 염려가 되는 것은 북한의 대남 도발과 군사적 위협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어서 한반도의 안보 불확실성도 더욱 증대될 위험이 크다는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 능력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사출 시험을 계속하는 등 비대칭 전력의 증강에 힘을 쏟고 있고 사이버 공격이나 소형 무인기 침투 같은 다양한 형태의 도발 위협도 계속하고 있다며 철저한 대비 태세를 당부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생화학 무기 테러나 사이버 공격 같은 새로운 양상의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며 국회에 장기간 계류 중인 테러 방지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최근 프랑스 파리와 터키, 인도네시아 등 각국에서 일어난 테러 위협에서 한국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진단하고 안보 체제에 빈틈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안보 현장에선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효율적 대응 태세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를 위해 민, 관, 군, 경이 항상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하고 북한의 도발이나 다른 안보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민, 관, 군, 경의 단합 아래 단호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주재한 중앙통합방위회의는 북한 특수부대원들의 청와대 습격 사건인 1.21 사태가 발생한 지난 1968년 이후 1988년까지 매년 역대 대통령들이 주재했고 이후엔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주재로 열려온 회의입니다. 박 대통령은 취임 이듬해인 2014년부터 이번까지 3년째 직접 주재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이번에 직접 주재한 배경에 대해 청와대는 북한의 핵실험과 연이은 테러 위협 등 엄중한 안보 상황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을 비롯해 국가정보원과 군, 검찰, 경찰 관계자들 그리고 광역시도지사 등 2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4차 핵실험 이후 한국 측 민간단체에 제3국에서의 접촉을 제안했지만 관련 단체들이 최근 상황을 고려해 응하지 않았고 정부에 북한 측과의 접촉 신청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이 같은 접촉 제의에 대해 따귀를 때려놓고 악수하면서 사이좋게 지내자고 하는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 기자들에게 장소를 불문하고 북한 측과의 직접 접촉은 안 된다고 말해 당분간 한국 내 민간단체들이 북한 주민 접촉 신청을 해도 허가하지 않을 방침임을 밝혔습니다. 북한은 4차 핵실험 직후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와 종교단체 등 한국의 민간단체 서너 곳에 올해 사업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접촉을 중국에서 갖자고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다음 주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강력한 제재안 마련을 위해 중국을 설득하는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엔 안보리 의장국인 우루과이 유엔 대표부의 알리슨 그라나 공보 담당관은 20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대북제재 결의안에 대한 논의가 다음 주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라나 담당관은 미국이 결의안 초안 작업을 하면서 중국과 협상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히고 협의가 끝나는 대로 다른 이사국들의 결의안을 공개하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결의안 공개와 함께 논의가 시작되는 시점이 다음 주란 점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다음 주부터 제재 결의안 논의를 본격화할 경우 이달 중 새 결의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관측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당초 결의안 채택 시점을 이르면 1월 말, 늦어도 2월 초로 예상했었으며 한국 정부는 1월 중 통과가 목표라는 사실을 VOA에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계획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동맹국이면서 거부권을 가진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 정부도 중국을 설득하기 위해 다각도의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 주재 한국 대표부 관계자는 이날 VOA에 중국과 접촉하면서 강력한 제재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한국은 중국과 양자적으로 가까워지고 있지만 북한 문제에 대해선 어려운 입장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서울과는 별도로 대표부 차원에서도 오준 대사와 차석 대사 등이 각자의 직급에 맞는 중국 측 관계자와 만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국 외교부의 신동익 다자 외교조정관이 최근 이틀간 뉴욕에 머물며 미국을 비롯한 중국, 일본 등 안보리 이사국 대사들을 잇따라 만나 한국 정부의 뜻을 전달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한편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관계자는 이날 새로운 대북 결의안과 관련해 협상이 계속 진행 중이라고만 짧게 언급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로버트 게이츠 전 미국 국방장관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위험하면서도 어리석은 인물로 묘사했습니다. 김 제1위원장이 핵개발에 매진하면서 이란 등에 잘못된 신호를 주고 있다며 중국도 북한을 통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백성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게이츠 전 미국 국방장관은 김정은 제1위원장을 멍청이로 부르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My worry about Kim Jong-un is not only that he's dangerous, but that he's stupid.
게이츠 전 장관은 20일 미 외교협회 초청 간담회에서 김 제1위원장이 위험할 뿐 아니라 어리석다는 사실이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폭격 등 도발의 배후에 김 제1위원장이 있고 이는 군부의 강력한 지도자라는 인상을 각인시키려는 의도라는 설명입니다. 이어 중국이 북한의 영향력을 갖고 있지만 북한을 통제하지 못하는 현실이 어려움을 안겨준다고 지적했습니다. 게이츠 전 장관은 김 제1위원장의 핵개발 의지를 무엇보다 위험한 행동으로 평가했습니다.
This guy is developing a road mobile ICBM. He clearly is on. He wants to develop a hydrogen weapon. I think my guess is he doesn't have one yet.
김 제1위원장이 이동식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개발 중이고 수소폭탄 개발을 원하고 있는데 다만 수소폭탄은 아직 보유하지 못한 것으로 본다는 진단입니다. 게이츠 장관은 북한의 이 같은 핵 개발이 이란 등에 잘못된 신호를 주게 된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I think the problem we face with regimes like Iran is that they see how easily Saddam was overthrown because he didn't
핵을 보유하지 않은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정권과 리비아의 가다피 정권이 쉽게 무너진 데 반해 6개 정도의 매우 조악한 형태의 핵무기를 갖고 있는 북한은 미국에 의해 상당히 신중히 다뤄지고 있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겁니다. 게이츠 전 장관은 또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지속적으로 개발 중이고 시행착오를 거쳐 결국은 성공하게 될 것이라며 이 모든 상황이 처방전 없는 진단처럼 지극히 위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게이츠 전 장관은 지난 2006년 12월 당시 조지 W. 부시 대통령에 의해 국방장관에 임명돼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1년 6월까지 국방부를 이끌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서로 엇갈린 북핵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해법은 제재 또는 대화로 압축됩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19일 미 언론에 북핵 문제 해법에 대한 기고문을 낸 두 명의 전직 미국 당국자들의 입장은 뚜렷이 갈립니다. 아직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여지가 많다는 견해와 이제는 무조건적인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국무부에서 이란, 러시아, 시리아에 대한 제재를 담당했던 피터 하렐 전 대테러 금융제재 담당 부차관보는 의회 전문지인 더 힐 기고문에서 2010년부터 이란에 했던 식으로 북한 경제 전체에 대한 제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불법 활동에 대한 기존의 제재는 경제 전반에 대한 제재의 보조 수단이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하렐 전 부차관보는 미국과 동맹국들은 광업이나 섬유와 같이 북한의 주요 업체들과 거래하는 다국적 기업에 제재를 가해야 한다며 이는 대다수 업체들이 이란과의 거래를 중단하게 만들었던 2010년 대이란 제재를 본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렐 전 부차관보는 또 북한과 여전히 거래하고 있는 몇몇 은행에 대한 제재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의회에 상정된 법안은 북한의 핵개발과 불법 활동에 연루된 은행만 제재하도록 했지만 북한을 국제금융체계에서 완전히 차단하는 방법을 추구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 방안 역시 대이란 제재와 유사하다고 하렐 전 부차관보는 설명했습니다. 하렐 전 부차관보는 이제 중국이 선택을 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습니다. 대북 압박에 동참하거나 국제 경제에 참여하는 기회가 줄어드는 것을 감수하라는 것입니다. 반면 북핵 6자회담 차석 대표와 국가정보국 DNI 비확산센터 소장을 지낸 조셉 디트라니 씨는 북한과 조건 없이 공식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디트라니 전 소장은 워싱턴 타임스 신문 기고문에서 2008년 이후 북한과 의미 있는 대화가 없었고 이에 따라 북한은 2008년부터 핵실험을 세 차례 실시하고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디트라니 전 소장은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가 일정한 영향은 있겠지만 김정은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을 막지는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오랫동안 미국과 관계 정상화에 대한 관심을 보인 것을 감안하면 북한과의 대화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은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디트라니 전 소장은 이란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이 상당한 시간을 들인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미 핵을 보유한 북한을 상대로 6자회담 당사국들이 탐색적 대화를 열 것을 제안했습니다. 디트라니 전 소장은 지난해 싱가포르에서 스티븐 보즈워스 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함께 리용호 북한 외무성 부상을 이틀간 만났던 일을 언급했습니다. 디트라니 전 소장은 이 회담에서 리 부상이 한반도 비핵화를 논의하기 위한 공식 회의를 여는 방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조건 없는 공식 회담을 열면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비확산 담당 고위 당국자들이 대량 살상무기 확산 방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책이 주로 논의됐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핵무기 등 대량 살상무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연례 아시아 비확산 고위급 대화가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렸습니다. 일본 외교부는 보도 자료를 통해 올해로 12번째를 맞은 이번 회의에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10개 회원국과 호주, 캐나다, 중국, 한국, 뉴질랜드, 미국, 일본 등 17개국에서 비확산 정책을 담당하는 고위 당국자들이 참석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북한 핵 문제에 관해 논의하면서 각국이 유엔 안보리의 관련 결의를 지속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일본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의장을 맡은 아이카와 카즈토시 일본 외무성 군축 비확산 과학과장은 아태 지역의 각 나라들이 대량 살상무기 확산을 막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이카와 국장은 또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 전면 이행과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 추가 도발 행위 중단을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국제사회,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은 단결해서 즉각 행동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아이카와 국장은 밝혔습니다. 회의에서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안전조치 체제 강화 방안과 IAEA의 추가 의정서 보편화 노력, 안보리 비확산 결의 15405 이행과 전략물자 수출 통제 등도 논의됐다고 일본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또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 핵과 미사일 관련 물자가 북한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이 밖에 아시아 각국이 화물 검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조하기로 합의했으며 전문가를 파견한 화물 검사와 출입국 관리요원 육성을 지원해 대북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시아 비확산 고위급 대화는 미국 주도의 대량 살상무기 확산 방지 구상 PSI를 보완할 목적으로 지난 2003년에 시작돼서 해마다 일본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3국 합참의장회담이 이르면 다음 달 개최될 전망입니다. 북한의 전격적인 4차 핵실험에 따른 미-한일 공조와 협력 복원의 연장선으로 평가됩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한일 군당국은 조지프 덤포드 미국 합참의장과 이순진 한국 합참의장, 가와노 가스토시 일본 통합망료장이 참석하는 3국 합참의장 회담 개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3국 방위협력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한국 국방부 나승용 공보 담당관의 21일 정례 브리핑 내용입니다.
한미일 합참의장 개최 관련돼가지고 현재 그 합참 내에서도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시기나 방법 또 방식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을 되지 않는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앞서 일본의 한 언론은 미한일 3국이 합참의장 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21일 보도했습니다. 미한일 합참의장 회담은 지난 2014년 7월 미국 하와이에서 처음 열렸고 이번 회담이 성사된다면 두 번째가 됩니다. 미한일 3국은 최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공조 협력 체계 복원에 탄력을 받아왔으며 3국 합참의장 회담 개최는 이에 연장선상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16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미한일 외교차관협의회에서 3국은 북한 핵실험에 대한 새롭고 강력한 제재 결의에 합의함으로써 세 나라의 포괄적인 공조 복원에 중요한 이정표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임성남 한국 외교부 제1차관입니다.
근본 북핵 실험에 대해 보다 철저하고 포괄적인 방식으로 대응해 가야 한다는 점에 합의하였습니다.
특히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부장관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과 일본이 위안부 문제에서 역사적 합의를 했다면서 앞으로 더욱 강구한 관계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아시아 재균형을 위한 전략적 핵심축인 한국과 일본이 그동안 일본군 위안부와 역사 문제 등 과거사로 인한 갈등을 빚으면서 우려를 나타내왔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연말 한국과 일본이 위안부 문제에 전격 합의하고 지난 6일 북한이 4차 핵실험을 단행하면서 미한일 공조 복원의 기회가 됐습니다.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미국 오바마 정부가 현재 대외 정책과 아시아 정책에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주고 있는 만큼 미한일 공조가 꾸준히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미한일 3국 공조가 한일 간 역사 문제 외에도 중국의 급부상으로 이완된 측면이 있었다면서 하지만 북한의 핵실험으로 현재는 중국이 미한일 공조에 반대할 명분이 약해진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결국은 이러한 분위기를 미리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이제 북중 관계를 복원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그 이전에 또 중러 관계를 상당히 복원했고 이런 게 다 이제 미국의 이런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한 미국의 공세적인 대중국 정책에 대해서 대비를 하려고 했었던 것이거든요. 중국도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있었던 입장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한미일이 북한 핵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 공조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반대하는 명분을 내세우기 쉽지가 않은 상황이죠, 중국이.
김 교수는 아울러 토니 블링큰 미 국무부 부장관과 존 케리 국무장관의 연이은 방중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그동안 양자 제재를 통해 북한 길들이기를 해온 만큼 국제사회가 원하는 제재에는 동참하지 않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민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미국 금융기관들의 북한 관련 금융거래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최근 북한이 자금 세탁 방지 대응 조치가 필요한 나라로 재지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천일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이 미국 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주의보를 발령하면서 북한을 또다시 포함시켰습니다. 금융범죄단속반은 19일 발표한 주의보에서 미국 금융기관들이 북한과의 금융거래에 관한 재무부와 금융단속반의 지침을 계속 따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의 대북 제재 규정과 대통령 행정명령 13570호, 13551호 등에 따라 미국 금융기관들이 북한의 확산 활동에 연관된 금융, 상업거래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법적으로 제한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규제는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1718호와 2087호, 2094호의 핵심 내용으로 금융기관들은 안보리 결의에 담긴 금융규정을 숙지해야 한다고 금융범죄단속반은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산하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가 지난해 10월 23일 북한을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에 대한 대응조치가 필요한 나라로 재지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북한은 2011년 2월 25일 기존의 주의조치에서 최고 수준인 대응조치로 상향된 이후 줄곧 이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는 북한과 함께 이란을 대응조치 국가로, 미얀마를 주의조치 국가로 발표했습니다. BOA 뉴스 천일교입니다.
한국 내 탈북자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가 지난 19일 박근혜 한국 대통령에게 대북 전단 살포를 막지 말아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북 전단 살포 활동을 해온 박 대표는 편지에서 김정은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북한 주민이 진실을 알게 되는 것이라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사실과 진실을 알리는 대북 전단을 북한이 아닌 한국 정부가 왜 막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박 대표 등은 지난 13일 경기도 김포 인근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규탄하는 대북 전단 수천 장을 북측으로 살포하려다 한국 경찰의 제지로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중국 훈춘에서 북한 나진항을 거쳐 중국 남동부로 들어가는 해상 운송이 지난해 하반기에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정부는 나진항을 이용해 훈춘을 중국 동부 지역, 동북 지역 물류 중심지로 키운다는 계획입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중국 지린성 훈춘시는 북한 라진항을 이용한 해상 운송이 2015년 하반기에 활기를 띄었다고 밝혔습니다. 훈춘시 정부는 지난해 훈춘세관을 통해 국경을 넘어 라진항에서 중국 남동부로 운송된 화물이 무게로는 약 8,600톤, 액수로는 미화 약 280만 달러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훈춘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르면 훈춘에서 출발해 라진항을 경유하는 화물의 목적지도 다양해졌습니다. 원래 주 목적지는 상하이항이었지만 지금은 닝보항이나 황푸항 그리고 취안저우항과 산터우항 등 중국 남동부의 주요 항구들이 추가됐습니다. 훈춘시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15일에 한 번꼴로 운송작업을 벌여 모두 9차례 해상 운송작업이 이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훈춘에서 라진을 통해 중국 남동부로 가는 바닷길은 평균 이틀 반, 길어도 사흘 정도가 걸립니다. 훈춘 라진 중국 동남부 항로를 이용하는 화물의 종류도 다양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몇 년 전 이 항로가 처음 열렸을 때는 운송 화물이 석탄에 국한됐었지만 지금은 목재나 옥수수, 콩, 그리고 분전방 등 종류가 많아졌다고 훈춘시는 밝혔습니다. 그 밖에 훈춘시는 훈춘과 라진 사이 물류량을 증가시키려고 화물 운송 방법을 표준화하고 세관 통관 작업을 신속하게 만들었다고 전했습니다. 훈춘시 정부는 이런 조치들을 통해 훈춘을 중국 동북 지역의 물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반도 동해쪽 출구가 막혀 있는 탓에 항구를 빌려 동해에 진출하는 데 적극적입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은 2000년대 후반 중국 당국으로부터 라진항과 청진항 부두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중국 정부는 훈춘에서 50km 정도 떨어진 라진항이 현지 물류경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또 2014년부터 러시아와 협력해 러시아 극동 자르비노 항을 동부가 최대 항구로 만들기 위한 사업에도 착수했습니다. 2016년에는 중국과 북한, 러시아를 연결하는 컨테이너 화물 수송 사업도 시행됩니다. 러시아의 철도 전문지 구독에 따르면 컨테이너 화물을 상하이에서 배로 라진항까지 수송하고 이후 열차편으로 두만강 하산 경계를 통과한 뒤 이를 모스크바까지 운반하는 사업이 계획돼 있습니다. 북한 항구의 중요성은 중국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새로운 경제 구상인 일대일로 계획을 추진하면서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육로와 동남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해로를 개발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미국의 민간단체가 북한 정권의 갑작스런 붕괴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또 남북통일은 실현 여부가 아닌 시기의 문제라며 미국의 영내 국가들과 위기 상황에 대해 미리 신중하게 조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20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국방 전략을 검토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미국 의회 요청에 따라 국방부의 위임을 받아 작성된 이 보고서는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진단하고 보완점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275쪽에 달하는 이 보고서는 특히 북한의 위협과 관련해 기존의 핵과 탄도미사일, 재래식 무기 위협뿐 아니라 정권 붕괴에 따른 영내 위기 고조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보고서는 김정은이 독재자로서 국가 생존을 위한 필연적인 개방과 이 개방이 정권 붕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진퇴의 양난에 봉착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의 내부 통제력이 극적으로 약화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증거들이 있으며 이는 북한의 정치 불안정과 압제, 경제적 낙후와 직결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지도부는 개혁 능력이 없고 외부 세계와 시장 거래를 트고 정보를 유입할 경우 정권의 정통성을 잃고 체제 붕괴를 야기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렇다고 현상 유지를 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며 주민들은 계속 탈북하고 경제는 여전히 낙후돼 있으며 북한의 결함들에 대한 중국의 관대함도 영구적이지 않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국가 전반에 걸친 김정은의 정치적 통제 강화는 외부 세계에 대한 지식이 더 깨이고 20여 년에 걸친 장마당 활동으로 국가 의존도가 낮아진 더 나은 삶을 바라는 북한 사회와 대립적 관계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엄격한 정치 체제와 자유로운 사회는 조화가 불가능하다며 언제 체제 붕괴가 촉발될지는 알 수 없지만 현 체제는 무한정 지속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결론은 결국 한반도 통일의 실현 여부가 아니라 시기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하지만 북한 정권의 붕괴는 즉각적으로 거대한 안보 도전을 조성할 것이라며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상당수의 북한 주민들이 북쪽의 중국과 아래 한국으로 유입될 수 있고 엄청난 규모의 인도적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란 겁니다. 또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기술의 안전성 요구와 통일 한국에 대한 중국의 지지, 미국과의 동맹 지속 등 여러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미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불법 활동뿐 아니라 북한 정권의 위험에 대해서도 제기하며 영내 동맹국들과 우방국들과 함께 반드시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보고서는 또 북한의 확산 활동에 대한 대응과 한국, 일본에 대한 확장 억제의 강화,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의 한국 배치 필요성도 제기했습니다. 과거 핵 원자로와 미사일 기술을 시리아와 이란 등에 수출한 전례가 있는 북한이 앞으로 가스 원심 물리기 기술을 시도할 수 있으며 특히 북한 정권의 붕괴는 이런 확산 활동을 더욱 부채질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그럼에도 대량 살상 무기 선적이 의심되는 선박들에 대한 미 태평양 사령부의 합법적인 금색 권한이 제한돼 있다며 대량 살상 무기 확산 방지 구상에 관한 우방국들 사이의 정보 공유와 조율 등 대응 능력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는 한국의 자체 미사일 방어 체계와 4D 전략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한국 간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강화 계획의 일환으로 사드의 한국 배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사드는 사정거리가 긴 미사일들을 조기에 타격하는 능력이 훨씬 뛰어나며 대기권 안팎에서 적의 미사일을 모두 타격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란 설명입니다. 한편 보고서는 지난 4년간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이 영내 미국의 국익을 보장하는 데 미흡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중국과 북한의 행동들이 영내 미국의 이익에 지속적인 도전이 되고 있지만 재균형 정책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고 개선 노력과 예산 지원 또한 불충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뷰에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에서 지난 20년간 소아마비 환자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보건기구 발표 내용을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최근 5년간 소아마비 발병 사례가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세계보건기구 WHO가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최근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 2011년 이후 이 지역에서 소아마비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는 전 세계에서 소아마비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주목할 만한 성과라고 세계보건기구는 지적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북한을 포함한 방글라데시와 부탄, 인도, 인도네시아, 몰디브, 미얀마, 네팔, 스리랑카, 태국, 동티모르 등 11개 나라를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지난 2011년 인도 서벵갈주에서 마지막으로 소아마비 발병이 보고된 이후 현재까지 발병 사례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보건기구는 지난 2014년 3월 이 지역을 소아마비 박멸 지역으로 선언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3년간 소아마비 발생 사례가 없을 경우 박멸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서태평양 지역에서는 지난 2000년 소아마비 박멸이 선언됐습니다. 북한의 경우 지난 20년간 소아마비 발병 사례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보건기구 동남아시아 지역 사무소의 샤밀라 샤마 대변인은 20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에서는 지난 1996년 마지막으로 소아마비 발병 사례가 보고된 이후 지금까지 소아마비 환자가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북한이 소아마비 청정 지역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방약을 지원하는 등 여러 기술적 지원을 하고 있다고 샤마 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북한 당국도 소아마비 예방을 위해 지난 5년간 주민 99%에게 경구용 소아마비 예방약을 제공했으며 소아마비 감시 체제와 바이러스 유입 시 대응 체계도 잘 마련된 상황이라고 샤마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샤마 대변인은 특히 북한이 지난해 4월 유엔으로부터 처음으로 불활성 소아마비 예방약을 지원받아 주민들에게 접종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북한이 소아마비 근절 계획을 수립해 실행하고 있다며 오는 4월부터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경구용 백신을 중단하고 소아마비 백신 접종으로 대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는 2016년 현재 아프리카 등지에서 여전히 소아마비가 발생하고 있다며 전 세계적인 박멸을 위해서는 각국이 감시와 예방접종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소아마비는 중추신경계를 침범하는 급성 전염병으로 감염되면 발열과 마비 증상 등이 나타나며 후유증으로 다리를 절게 됩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북한 당국이 체제 선전을 위해 사실을 어떻게 왜곡하는지를 폭로한 다큐 영화 태양 아래가 올해 미국과 한국, 독일 등 여러 나라에서 개봉됩니다. 이 영화는 러시아와 북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제작됐지만 감독이 북한의 노골적인 사실 왜곡에 크게 실망해 북한의 거짓말을 폭로하는 내용으로 초점을 바꾸면서 북한 정부가 강하게 반발했었습니다. VOA는 이 영화를 제작한 비탈리 만스키 감독으로부터 제작 과정과 관련 에피소드를 들어봤습니다. 만스키 감독은 러시아 최고의 다큐 영화제와 국제 영화제에서 여러 차례 수상한 유명 감독 겸 제작자입니다. 김영곤 기자가 VOA 러시안 서비스의 통역을 지원받아 만스키 감독을 인터뷰했습니다.
만스키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감독님이 제작한 태양 아래가 국제사회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짐이라는 평양의 8살 소녀의 생활상을 통해 북한 사회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계기로 이 영화를 만들게 되셨습니까?
Меня всегда интересовало общество.
저는 늘 제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살았던 공산주의 사회에 대해 관심이 많았습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와 인권이 어떻게 억압받고 얼마나 제한됐는지에 대해 궁금했었죠. 그래서 공산국가인 쿠바까지 가서 쿠바의 조국 아니면 죽음이란 다큐 영화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북한 역시 공산주의 사회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한 소녀의 삶을 통해 조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 가셔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왜 그런가요?
Должен сказать, что после
북한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가보니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달랐습니다. 제가 러시아에서 알고 배웠던 북한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솔직히 큰 충격을 받았죠. 저는 그저 북한이 옛 소련의 스탈린 시대 상황과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스탈린 시대에 개인의 자유는 제한됐지만 속으로는 자유롭게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었죠. 하지만 북한 주민들은 그런 공간이 없었습니다. 주민들은 현재 살고 있는 자신들의 삶 외에 다른 삶을 알지 못하고 이를 추구할 기회조차 없습니다. 자신들과 다른 삶이 존재한다는 것조차 제대로 모르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나 다른 사회 구조에 대해 보고 배운 게 없으니 다른 삶에 대해 아는 게 없는 것이죠.
앞서 말씀하신 쿠바와도 북한이 많이 달랐습니까?
Я приведу такой пример. На Кубе я прожил 3 месяца, когда снимал там фильм.
그렇습니다. 제가 쿠바의 촬영 때문에 석 달을 머물렀는데 쿠바인들은 날마다 새로웠습니다. 사회주의란 겉모습은 비슷하지만 쿠바인들은 이미 다른 삶을 꿈꾸고 그런 삶을 왕성하게 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그들이 자라고 보고 정부가 가르쳐준 게 전부였습니다. 사고가 꽉 막혀 있습니다. 이 정도라면 앞으로 30년이 걸려도 변화는 결코 기대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다큐멘터리는 사실, 진실을 담는 게 생명과도 같은데요. 결국 이런 북한의 환경 때문에 제작 방향을 바꾸셨다는 얘기인가요?
Это правда, но это почти невозможно.
맞습니다. 진실을 담는 게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촬영을 할수록 사실이 아니라 비현실로 꽉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사실처럼 조작하고 여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현실을 사실처럼 왜곡하는 전 과정을 카메라에 담기로 결심한 겁니다.
어떤 것들이 왜곡되고 조작됐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Потом оказалось, когда я приехал снимать.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왜곡이 거의 반복됐습니다. 우리는 소녀의 삶을 통해 북한 사회를 조명하려고 인물을 물색했고 북한 당국이 5명의 아이들을 후보로 데려왔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진미라는 8살 소녀를 낙점했습니다. 아버지가 기자였고 어머니가 식당에서 일하며 비좁은 낡은 아파트에서 조부모까지 3대가 살고 있다고 해서 인간의 사는 이야기들을 잘 담을 수 있겠다고 생각한 거죠. 특히 아버지가 기자니까 다양한 사람들을 알고 있을 것이고 우리는 이를 토대로 나눌 얘기들이 좀 더 많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촬영하는 날이 되자 북한 당국이 모든 상황을 바꿔버렸습니다. 기자인 아빠는 공장 노동자로 집은 주체 사상탑이 내려다 보이는 평양시내 최고급 아파트, 가구들은 아무도 쓰지 않은 새 것들로 다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정부가 선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조작하는 이런 과정들이 영화에 모두 담겨 있다는 얘기군요.
Я думаю, что это не совсем точно.
그렇습니다. 옛 소련에서도 이 정부의 선전 선동이 있었지만 국민들의 생각이나 삶과는 크게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고 있었고 나라 안팎의 반체제 인사들의 활동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죠. 국민들이 안으로는 자유롭게 생각하며 새 세상을 꿈꿨기 때문에 이 정부의 선전을 그리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북한인들은 정부의 거짓 선전이란 상자 안에 생각이 갇혀 있습니다. 내부에 반체제 인사도 없죠. 정부가 선전하고 만드는 이상적인 이미지는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허상입니다. 그런데도 주민들은 그 선전에 속아 그것을 그대로 믿습니다. 옛 소련과 달리 북한은 정부의 정치적 선전 선동과 북한 주민들의 생각에 거의 차이가 없는 거죠. 우리가 북한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은 간단한 자기 자신의 의사조차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촬영할 때 간단한 말조차 어떻게 표현하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일일이 지시했고요. 마음에 안 들면 계속 반복시켰습니다.
북한 당국의 감시를 피해서 그런 현실을 촬영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감시자가 모르는 별도의 저장장치까지 마련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요. 이 다큐 영화를 통해서 감독님은 세상에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까?
Что самое ценное, что у нас есть, это наша
인간의 가장 큰 가치와 자산은 자유입니다. 자유는 결코 잃어서는 안 됩니다.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 인간은 계속 싸워야 합니다. 이 다큐 영화는 정권의 선전 기계가 얼마나 위험하고 공포스럽게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북한 주민들은 그들이 세상에 보여주려고 하는 게 무엇인지 그 실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물 안에 갇혀 있습니다. 자유가 없으면 반드시 그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싸워야 하는데 저는 북한에서 그런 느낌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관객들이 이 다큐 영화를 통해 그들이 누리는 자유의 소중함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이 최근에 4차 핵실험을 실시했는데요. 북한 주민들은 이를 반기고 있을까요?
Я думаю, что так как их воспитывают в абсолютном таком
물론입니다. 많은 주민들은 핵실험에 대해 자부심을 가질 겁니다. 북한 정부는 외세의 위협에서 조국을 지킨다는 이념을 주민들에게 심고 있고 이를 위해 핵실험을 했다고 선전합니다. 북한이 핵개발에 많은 돈을 쓰고 주민들의 삶은 계속 열악하지만 아마도 많은 주민은 저녁 식탁에 앉아서 핵실험이 성공했다는 정부의 주장을 믿으며 기뻐했을 겁니다. 자신들의 어려운 처지와는 별개로 말이죠.
영화가 공개되면서 북한과 러시아 정부가 강하게 반발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Ну, колоссальное давление. Как это? Колоссальное давление. Северокорейская сторона
북한과 러시아 정부 양쪽에서 많은 압력이 있었습니다. 북한 정부는 러시아 정부에 서한을 보내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선임 보좌관은 저를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제 동료들에게도 협력하지 말라고 경고했고 영화의 러시아 개봉도 막았습니다. 또 저를 사악한 사람으로 몰아붙이고 제 영화가 북한의 진실을 담고 있지 않다고 조장하기도 했습니다. 전 문화부 관리는 관영신문에서 저를 강하게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 웃기는 얘기입니다. 제 영화를 많은 나라에서 볼 텐데 왜 러시아는 안 되겠습니까? 진실은 결국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저는 러시아 정부가 상영 허가를 내줄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주인공인 진미양과 북한에서 촬영하시면서 정이 많이 드셨을 것 같은데요. 이 진미양을 북한이 아닌 바깥 세상에서 만난다면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십니까?
Прежде всего, я думаю, что если Зинми окажется
진미양이 자유 세계로 온다면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을 겁니다. 그것은 한국에서 미국 뉴욕에 갔을 때 느끼는 문화적 충격과는 상당히 다른 겁니다. 이 망치로 머리를 세 개 얻어맞은 것처럼 큰 충격일 겁니다. 그래서 아주 침착하게 친절히 대해야 합니다. 제가 지미 양을 미국이나 독일 등 자유세계에서 다시 만난다면 디즈니랜드 같은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놀이공원은 먼저 데려가지 않을 겁니다. 심리적 충격이 훨씬 더 클 테니까요. 대신 함께 시간을 최대한 많이 보내면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편안하게 대해줄 겁니다.
북한이 체제 선전을 위해 어떻게 사실을 왜곡했는지를 보여주는 새 다큐 영화 태양 아래를 제작한 러시아의 비탈리 만스키 감독과의 인터뷰였습니다. 대담의 김영권 기자였습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더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요즘 한국 사람들 추위에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한강 물이 언다는 것은 서울에 제일 센 한파가 찾아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서울 시민들이 한파에 꽁꽁 싸매고 다녔더니 한강 물도 꽁꽁 얼어버렸습니다. 어제와 오늘은 바람이 거의 불지 않았고 낮 기온도 뭐 영하 3도 정도까지 올라가서 좀 추위가 누그러졌나 싶었는데 이 며칠째 이어졌던 영하 10도를 오르내린 추위 때문에 이 한강물이 얼어버린 겁니다. 서울 사람들의 지금 기분은 뭐 대형 냉동고 속에 살고 있는 그런 기분인데요. 24절기의 마지막 날인 대한인 오늘 올겨울 들어서 한강의 첫 얼음이 관측돼 체감 추위가 더 두터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한강 얼음이 하룻밤 사이에 뚝딱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 텐데요. 이 한강에 얼음 얼었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한국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알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1906년부터 110년째 이어지고 있는 한강 얼음 관측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서울에서도 첫눈이 어느 지역에 내렸냐에 따라서 이 첫눈으로 인정한다, 안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네.
한강 얼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 한강에 얼음이 얼었다 이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한강대교 노량진 방향에 얼음이 얼어야 한답니다. 한강대교의 두 번째, 네 번째 교각 사이에 한강 상륙 쪽으로 남북 간의 긴 띠 모양 지점이 얼었는지 그 여부가 이 결빙을 확인하는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한강 다리 중에서도 이 한강대교 부근이 얼어야 한다. 특별한 이유가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조선 말기 노량진 나루 지역이었습니다. 예, 당시에는 한강에서도 가장 접근성이 좋은 곳이었다는데 이 노량진 나루의 얼음이 언 곳을 보고 한강의 얼음이 얼었다 공식을 확인했다는데 이게 옛날의 그 전통을 지금도 따르고 있는 겁니다. 2016년 1월 21일에 한강에 첫 얼음이 얼었는데 이 시기는 평년에 비해서는 8일, 지난해에 비해서는 17일이나 늦었다고 합니다.
1960년대, 70년대에는 한강에서 썰매도 타고 스케이트도 타고 했었는데 지금은 불가능하다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 그 흑백 사진을 보면 정말 한강에서 스케이트 타시는 분들 모습도 봤는데요. 요즘에서는 한강에서 썰매 스케이트 타면 큰일 납니다.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네.
스케이트라든지 썰매를 타려면 한 20에서 40cm 정도 얼음이 꽝꽝 얼어야 하는데 서울이 예전만큼 춥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두꺼운 얼음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한강이 꽁꽁 얼기 전에 지금 얼음을 깨며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서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한강 얼음을 깨는 사람들은 누군가요?
네, 119 특수구조단 소속의 순환구조 대원들입니다. 이 한강에서 어떤 사고가 났을 때 4분 안에 그 현장에 도착해야 하는 구조대인데요. 이 출동하는 길목마다 얼음이 있으면 출동 시간이 늦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더 얼기 전에 모두 깨놓아야 한답니다. 이 한강에 쇄빙선이 없기 때문에 일일이 수작업으로 얼음 깨기를 한다고 하고요. 이 얼음이 언 곳에서 만약에 인명사고가 났다. 그러면 이 대원들이 이 보트를 타고 가다가 썰매를 타고 이 구조를 하는 그런 만반의 준비를 가지고 있다는 오늘 한국 언론들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도의 한 지역에서 청년들에게 청년 배당이라는 것을 주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는데요. 이 청년 배당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경기도 성남시가 어제부터 시행하고 있는 청년 복지 제도입니다. 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한 24살 이상의 청년이면 누구나 연간 50만 원을 주는 겁니다. 미화로 한 410달러 정도가 되는데요. 1분기에 12만 5천 원씩 성남 지역에서 쓸 수 있는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것인데 시행 첫날인 어제 5천 명의 성남 청년들이 청년 배당을 받아갔습니다.
네, 성남시에 사는 청년들이라면 무조건 다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네, 3년 이상 거주했고 24살 이상이면 다 됩니다. 뭐 소득이라든지 취업 여부라든지 재산 수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예, 취업이 어려운 시대에 청년들이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취업과 진로를 위한 활동에 쓰라고 지원하는 돈인데요. 예, 청년 배당의 의미처럼 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정적인 그 부분들을 나누어 주어야 할 것을 나누는 다는 것이 성남시의 설명입니다. 성남시에는 이것 외에도 성남 시민인 중학생들이 새로 중학교에 들어갈 때 교복을 사입을 하고 15만 원씩 지원을 하고요. 또 부모 중에 한 사람이라도 성남시에 거주하고 있다면 산모의 산후조리금으로 25만 원을 지급하는 3대 무상복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지금 논란이 많습니다.
네, 어떤 논란인가요?
어제 이 시간에 그 한국의 보육 대란에 대해서 좀 전해드렸었는데요.
네.
지금 한국의 많은 지역에서 이 3살에서 5살 사이 유아에 대한 무상 보육비 예산 편성 문제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득이나 형편에 관계없이 청년 누구나에게 돈을 지원한다는 이 무상 복지가 과연 맞느냐,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요. 누구나에게 줄 것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퍼주기식이다. 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 경기도와 정부가 중앙정부가 성남시의 이 무상복지 정책을 대법원에 제소한 상태여서 또 다른 논란이 낳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법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라는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에 대한 복지 정책을 관장하고 있는 중앙정부가 지역 단체에서 독립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복지 정책을 중복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복지 정책을 사전에 협의하지 않은 것은 사회보장기본법 위반이라는 것이 중앙정부의 입장이고요. 성남시에서는 지역자치시대인데 자치를 제한하는 월권행위다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도 성남시와 유사한 단독 복지 정책을 준비하고 있어서 중앙정부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데요. 서울시가 오는 7월부터 19살에서 29살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 수당을 지급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씩입니다. 한 달에 410만 원씩, 10달러씩 청년들의 진로 취업 활동비로 지급하려는 복지 정책인데 이건 역시 중앙정부와 마찰을 빚고 있어서 과연 시행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자, 서울통신 오늘 마지막 소식 들어보죠. 한국이 중국인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베이징에서 대형 공연을 열었다는 소식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올해 한국이 중국 손님 800만 명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서 중앙정부가 지원에 나선 건데요. 올해 2016년 한중 양국 정부가 정한 한국 관광의 해입니다. 어젯밤 베이징에 있는 21세기 극장에서 2016 한국 관광의 해를 알리는 대규모 공연이 열렸고요. 양국의 고위 관료들과 여행업계 인사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또 한국 전통과 현대, 대중문화로 이루어진 이 공연에는 특히 지금 중국에서 한창 인기 있는 한류 스타들이 대거 출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과 정부, 문화업계가 한데 힘을 모은 유커 무식의 총력전이 펼쳐진 겁니다.
그렇군요. 한국에서는 중국인 관광객들을 유커라고 한다는데 이 유커 모시기 총력전 어떤 준비들을 또 하고 있습니까?
일단 중국인들이 한국을 좀 편리하게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비자 발급의 문턱을 크게 낮췄습니다. 개인이 아니라 단체로 관광을 온다면 1년 동안 비자 없이 한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